우리는 네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도는 1세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사도는 성도들보다 훨씬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성도들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그들이 생각해야 하는지, 그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샛별과 같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에 주의하라고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이런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교회 안에서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이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사도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말해준 바 이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의 말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 사도의 말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 않냐?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그와 같은 주님의 재림과 온 세상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상에 기초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을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 뭐 40년, 50년 살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야, 이 세상의 만물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다 그대로 있다. 우리 조상들도 이 땅에 산 지가 벌써 몇천 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똑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가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세상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불로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듯한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과 믿음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매우 해로운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듣고 배운 바 복음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가 다시 말합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자꾸 기억하게 하려나 하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세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진리는 멀리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매우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주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간 속에 인내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의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고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력을 쫓아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준 이 말씀을 이들이 부인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도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정력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곧 있게 될 그런 일처럼 우리 심령에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정욕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열심히 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월요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고 그때에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약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야, 이 세상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그대로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더 이성적인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미래의 심판은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절대로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꾸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성향과 그와 같은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현실에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 살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고 육신을 위하여 내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철학이 거기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있었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받기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훈은 이런 성경의 경고를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적용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의 삶과 현재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했던 것도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은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약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 그날까지 잠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시 주님이 오실 것과 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야 되고 또 그때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현실적인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치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서 있으라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한 그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해주는 말씀은 이와 같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들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다. 1세기의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자신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고 있다. 주님이 죽으신 지가 이제 30년, 5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오지 않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은 지금 당장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는 항상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의 대부분은 어떤 극단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변함없는 무료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잘 깨달아 알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을 볼 때에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변화가 없고 삶의 자잘한 일들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의 염려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져가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일들에 더 많은 신경과 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말씀에 대해서는 희미해지고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험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즉시로 시행되지 않고 일정한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위험함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자꾸 현실적인 안락한 삶에 대해서 붙들리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어렵고 답답해지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의 영혼 가운데 내 삶에 큰 의미가 있는가? 라고 마음 가운데 회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종류의 위험들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불신앙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간의 지루함 속에서 느끼는 위험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가고 세속의 유혹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각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시행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와 같은 시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시달리면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묵상하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 변화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어지고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참으로 이 시간을 견디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시간의 벽을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은 매우 값진 결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지루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지루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성품,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성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 없는 변화 없는 무료한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멀리 있는 마지막 때를 앞으로 끌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앞에 다가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에는 인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만하는 어리석음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감각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부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 우리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생각에는 어떻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나는 볼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우리가 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형편 속에서 하루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오랜 시간을 자기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향하여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자꾸 네 죄를 생각해봐라 라고 그를 정죄할 때에 아무리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 욥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그가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욥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욥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기 부인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태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드리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조급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복종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천년이 너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천년은 한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인내의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견디기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딱 알맞는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때를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그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볼 줄 알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삶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두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날은 계속적으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곧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받을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너희가 그때 점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서 말해지는 이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이 없는, 아무런 영적인 도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종류의 영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유혹들을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참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런 고난 가운데서 무조건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약해 보이지만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끝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에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매우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은 조금씩 조금씩 더 작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우리 건이가 처음 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어려서 그냥 아장아장 뒤뚱뒤뚱 걸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랑 말도 통합니다. 저랑 잘 놉니다. 제가 하는 말도 다 이해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가 밥을 먹고 자라면 판단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어려운 장애물도 넘어가게 되고요. 어려운 일들도 쉽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눈앞에 것만 바라보지만 이제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게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빨리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모든 삶이 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숱하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의 신령한 양식으로 삼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생기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억지 쓰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 주님과 참된 믿음의 기도로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무슨 대단한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생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기를 얻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을 단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훈련도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의 그 지겨움 가운데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마귀의 괴계를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일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들에 우리가 참으로 성실하게 참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겨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모임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모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말씀 공부의 시간에 여러분, 그 어느 한 시간도 우리의 영혼의 지겨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겹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뭔가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말씀을 공부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교제하는 이 모임들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누구의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매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